요한일서 28번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 두 번째. 근원, 본질, 요소, 영역. 요한일서 3장 14절 전반절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망이 사망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생명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의 두 근원일 뿐 아니라 두 본질이요, 두 요소요, 두 영역입니다.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에서 나와 생명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곧 하나님께로서 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에 대해 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요소는 어떻게 다르며, 생명의 요소와 생명의 영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최상의 길은 아마 다음의 예를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음료수가 우유, 차, 설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요소는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의 차의 본질, 곧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유와 설탕에도 각각의 본질, 곧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료수가 세 가지 실체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음료수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요소들 안에는 세 가지의 다른 본질들 또는 실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의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의는 둘 다 로마서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과 하나였으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반대되는 의를 영접했으며 사망과 반대되는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안에는 각각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과 의의 본질이 한 종류이며 죄의 본질과 사망의 본질이 또 다른 한 종류입니다. 의와 생명. 이제 이것들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해 봅시다. 사망의 요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본질, 곧 실체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것은 차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의 본질을 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곧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본질을 영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생명과 의의 요소를 영접했으며 지금 우리는 이 요소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본질을 영접했으며 지금 우리가 이 본질들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의의 요소를 영접한 결과 지금 우리는 이 요소의 본질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요소를 영접했으며 지금 이 요소의 본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요소를 영접했으며 지금 우리는 이 요소의 본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요소 안에 있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과 사망의 본질의 역사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말이 의와 생명의 본질과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알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두 가지의 신성한 요소인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의 체험에서 우리는 신성한 의와 신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신성한 의와 생명의 본질, 곧 실체를 누립니다.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감.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에서 나와 생명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 안으로 들어갔음을 지적했습니다. 근원, 본질, 요소, 영역의 순서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본질은 근원의 뒤에 나오며 요소는 본질의 뒤에 나오며 영역은 요소의 뒤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근원에서부터 본질이 나옵니다. 본질은 요소를 형성하고 결국 이 요소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는 먼저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생명의 본질이 나옵니다. 본질은 생명의 요소를 형성하고 이 생명의 요소는 생명의 영역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 생명의 요소, 생명의 영역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샘에서 흘러나와 강이 됩니다. 샘은 근원입니다. 우리는 H2O가 샘에서 나오는 것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물의 형태를 가지며 흘러나온 물은 강이 됩니다. 여기에는 근원인 샘이 있고 본질인 H2O가 있고 요소인 물이 있으며 영역인 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영역 안에는 요소인 물이 있고 이 요소의 본질은 H2O입니다. 모두의 근원은 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샘이십니다. 신성한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본질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영접한 영적인 물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은 또한 우리가 그것에 의해 살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요소 안에 살 때 신성한 생명은 우리 생활의 영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에 살고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에 있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영역 안에 살고 있었으며 사망의 요소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망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망의 근원인 사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을 체험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네 방면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의 네 방면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 네 방면을 모두 체험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분석할 지식이 부족했고 그것들을 묘사할 단어가 부족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림. 3장 16절에서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목숨과 목숨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혼과 혼들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혼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인간 생명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에서 사랑함. 17절과 18절에서 요한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있는 세상 재물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18절에서 행함은 말과 반대되고 진리는 혀에 반대됩니다. 혀는 헛된 말장난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사랑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행함이 말에 대비되는 것처럼 진리는 혀의 대비로서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신성한 미덕이 신성한 실제의 성과로 인해 사람이 미덕이 된 하나님의 참됨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미덕이 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다만 말과 혀로 또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즉 실제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즉 실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된 우리의 미덕이 된 신성한 실제 안에서 그들을 사랑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은 그들이 필요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거나 돈을 공급하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헛된 말로 형제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재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다만 사람의 성실한 미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천연적인 사람의 성실한 미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리는 사람의 성실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덕이 된 신성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암. 계속하여 3장 19절 상반절에서 요한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는 우리의 신성한 출생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실제에 속한 줄을 압니다. 이로써 라는 구는 18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진리 안에서, 성실함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함을 가리킵니다. 이 진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체험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18절에 있는 진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누린 성과인 사람의 성실한 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성실함보다 더 높고 깊고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성한 출생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의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출생과 영원한 생명. 이 서신에서 요한은 깊고 신성하며 비밀스러운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한 생명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을 깊고 풍성하고 심오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 유기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단지 영원한 축복 또는 우리가 영원 안에서 누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유기적인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얕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대해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이 신성한 출생의 결과요, 성과요, 열매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이 신성한 출생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성한 출생에 관계된다는 개념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성한 출생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절에 있는 진리 혹은 실제가 신성한 출생 안에서 받은 신성한 생명의 실제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출생을 포함합니다.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으므로 우리는 지금 신성한 사랑에 의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출생, 신성한 생명,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함이 얕거나 단순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은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생명의 성과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으므로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사랑할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자본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충분히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으며 또한 이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린 성과인 성실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실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통해 영접한 신성한 생명의 실제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될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신성한 실제에 속했음을 압니다.